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11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적인 알미고 하나는 의지적인 알미다. 이렇게 저는 구분하고 싶은데요. 지적인 알미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적 수준에서 내면의 깨달은 그 머리에 머물고 때로는 가슴에 머무는 그런 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의지적 수준의 알은 외적 행동으로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두는 그런 것이죠. 사람이란 본디 이러이러해야 돼. 우리 많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문제는 뭡니까? 그 아는 대로 내가 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 늘 문제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하는 말, 여러분도 여러 차례 했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대로 살면 참 좋은데 믿는 대로 안 사라진다. 그 거리감.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이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믿는 대로 내가 못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13장이 걸쳐서 히브리서를 기록하는데 물론 그때는 장절이 없었습니다만 편의상 이 13장의 대장정의 서신을 쓰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꼽아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겠습니까? 뭐 제가 답은 아니에요. 꼭 이것만이 답이라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 그래도 설교자가 좀 더 본문을 관심 있게 정성스럽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듣는 여러분보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러셨어요?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다 와가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단어를 꼽아라. 그렇다면 신권사님이 제일 열심히 들으신 것 같아서 한 단어만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를 더 얘기하면 믿음 앞에 예수입니다. 예수. 두 단어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보면 예수가 누구인지 히브리서 기자 소개하면서 그를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압축해서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세대의 크리스천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 예수를 너는 믿느냐? 그리고 또 하나, 그 믿는 대로 너희는 사느냐? 이 세 질문이죠. 히브리 기자가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엄청난 분량을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아마도 거의 후반부에 와 가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 한다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2절. 나중에 보겠지만 미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 보면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모두에게 각자에게 있는 신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사라지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 고귀함이에요. 그 신뢰를 우리가 그 신뢰를 두는 이 땅에서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믿음의 주라는 말입니다. 예수 말고는 나의 고귀한 믿음과 신뢰를 둘 대상은 세상에 없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도 될 만큼의 위대하신 나의 구주 예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 모든 삶을 더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세상 앞에 보이겠습니다.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열매 맺고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그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져 가는 거지.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기서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투박하고 거칠고 못생긴 그 형체의 믿음을 하루하루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필요 없는 분 잘라내시고 가르시면서 형체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 갓난아이가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 구실을 못하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야 되죠. 어른이 되고 이렇게 자라가는 그 과정으로 부모가 그 아이를 돌보며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것은 그분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도록 허락 인도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절대 우리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쑥 옮기시지 않고 그냥 허락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강조점이었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시고 결국 우리가 약속하신 그 영광에 이르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신다. 그 모든 길이 우리 모든 성도가 영광스럽고 성공스럽게 가는 길은 성공스럽게 모두가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중에 돌아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덜푸덕 주저앉아서 그냥 포기하기도 합니다. 저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오해예요. 입으로만 믿는다 하면 예수님이 다 해주는 줄 알아요. 기도만 하면 다 해주는 줄 알아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 삶은 당연히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경주라고 그래요. 이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에요. 우리 몫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후반부에 사도바 우리가 예전에 수요일에 때 고린도전서 했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면은요. 그 9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다름질, 달리기, 그리고 권투, 그때는 격투기인데요. 그거의 비유, 두 가지의 비유를 합니다. 당시 올림픽이 있었고요. 이스드미안이라고 하는 고린도시에서 열리는 그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2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이 일에 목숨 거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하면 거기서 승리를 하면 신분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되고 자기의 주인의 명예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찬스예요. 이스드미안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최소한 10개월에서 1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그 일에만 몰두하고 매진해야 돼요. 그 경기에 그 종목에 맞게 자기 몸을 만들어야 되는 혹독한 훈련을 그 10개월 동안 합니다. 자기 절제는 필수죠.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들의 그 훈련을 자기 절제를 자기의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입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입하면서 너희들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자기 절제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선수의 몫이지 거기에 내보낸 주인의 몫은 절대 아닙니다. 선수가 훈련할 때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이에요. 반드시 그 목표는 피니시 라인입니다. 달려서 마지막 통과하는 거기까지 그 일을 위해서 10개월 동안 몸을 만들고 훈련하고 절제하면서 그것만 머릿속에 생각하고 온갖 혹독한 훈련을 견딥니다. 권투 선수 뭐 섀도우 복싱이라는 거 하잖아요. 가상의 훈련할 때 아, 내 앞에 지금 적이 있다 하고 막 권투를 막 하는 그 섀도우 복싱을 하는데 열심히 훈련을 하죠. 그러나 권투 선수가 막상 링 위에 올라가서는 섀도우 복싱을 하면 안 되죠. 링 위에서는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반드시 상대가 눈앞에 있고 거기에 펀치를 랜드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자기 몸을 움직이죠. 달리기 선수는 아 저기가 피니시 라인이다 가상으로 하고 열심히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전에 들어오면 반드시 명백하게 피니시 라인을 보고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근육을 막 키우면 되겠습니까?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죠. 순발력과 자기의 웨이트에 맞춰서 몸을 만들어가는 거죠.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통과하는 피니시 라인이 있어요. 거기를 보고 달려갑니다. 거기를 지나면 상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피니시 라인을 지나는 자가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나 혹 실패하더라도 그 일을 놓고 몸을 만들고 하는 모든 전 과정이 사실은 그에게는 설레임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이제 너의 인생이 경기가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피니시 라인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고 자기 절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자기 절제라는 것은 율법주의적 그런 금욕이 아니라 세상을 분별하고 진리를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점점 그 경주를 꿈꾸면서 자기의 몸을 만들어가는 그 만들어져가는 그 몸을 보면서 영광을 그 감격을 느끼기도 해요. 견습생이 기술을 연마할 때도 보면은 때로는 실수로 익숙치 않아서 다치기도 해요. 그러나 그 견습생이 모든 기술을 연마하고 연마한 후에 그 기술이 자기의 그 실제로 몸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는 그 안에서 무엇을 누리냐면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 자유와 충만과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절제 훈련을 성실히 하면서 그의 인생이 후반에 가면 갈수록 자유를 느끼고 충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믿음 생활이. 그러나 끊임없이 맨날 훈련만 하는데 견습생 수준에 머물러서 성실히 하지 않고 열심내지 않고 맨날 하면서 다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뭔가 이 실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또 생을 마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 또 기쁨, 만족, 신앙 수준의 그 고귀함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게 몸에 와닿습니까? 가슴에 와닿아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사모할 만큼의 큰 영광스러움인지 마음에 나도 그 정도의 수준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막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를 지금 여러분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셔요. 그 고급한 수준을 성경이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 고급한 수준으로 우리를 오도록 이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권면하시고 독려하시면서 내 안에서 누리는 충만이 어떠한지 경험해보라. 우리를 그 안에 자유함과 평안과 만족과 모든 것을 다 가진 그와 같은 영광을 누려보라 라고 우리를 이끄시죠.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은 영상 두 개인데요. 먼저 여기를 한번 틀어주십시오. 아주 오래된 필름이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도 봐보세요. 지금 저분이 지휘한 겁니다. 지휘한 거예요. 표정 하나하나가 정확히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지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분을 다른 지휘를 한번 보십시다. 레오나르도 베른스타인인데요. 미국의 지휘자인데 90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마지막 그 90년 8월에 지휘를 하면서 심장에 통증이 있었는데 지휘 도중에 끝까지 참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달 후에 돌아가셔요. 근데 저분을 보면은 제가 저분을 뭐 제가 음악에 조예 깊은 것도 아니고 그 몇 개 이제 저는 클래식을 들었다가 저분을 보면서 자유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냥 저분은 몸짓 하나가 그냥 그 안에서 음악 안에서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그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설교를 저렇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최집사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한 주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한 주는 그냥 여기 왔다 갔다 춤을 추시고 네. 저분에게서 느끼는 자유, 여유, 충만. 신학교 때 저희 동료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지만 음악 합창지휘의 전공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들을 모아놓고 지휘를 가르쳐준다고 조금 배웠던 적이 있는데 그런 수준의 지휘와 저 지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같은 지휘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수준의 지휘만 하다가 인생을 사다 가고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저 사람처럼 저분처럼 그 말할 수 없는 영광, 예, 그 충만을 누리다가 가는 성도도 있어요. 서론이 길어졌는데 예, 본론은 짧습니다. 11장에 소개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들은 다른 것 아니에요. 각자의 삶에서 자기 몫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삶의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했던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 철학적이고 추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서 살아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정의를 뽑아내요. 앞서 아벨이 있었고 에녹이 있었죠. 아벨은 늘 하나님이 자기 인생 삶 그 가운데 존재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자기 인생을 통해서 증명했고 에녹은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시는 분인 줄 알아 자기의 인생 끝까지 그 하나님 붙들고 가며 그렇게 믿음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절 앞에 6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정의를 히브리서 기자가 뽑아낸 거죠. 그리고 고난당한 독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가졌으니 그 예수로 주어진 현실을 충만히 살아내라라고 권면하면서 너희들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지금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가 너희들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끝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에 소개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같이 만만치 않는 어려움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어느 인생 하나 쉬운 인생이 없었어요. 물론 우리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본받고 싶어 하는 여러분의 본심은 뭐냐면 그들이 누렸던 저는 충만, 영광 이런 거예요. 정작 저분들이 걸어가며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믿음의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도 저 사람처럼 성경의 누구처럼 인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싶고 복을 얻고 싶고 능력을 갖고 싶다라고 말하지 그분이 걸었던 그들이 걸었던 그 혹독스러운 만만치 않은 인생을 내가 신실하게 걸어보겠다라는 다짐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만만치 않는 어려움들을 하나같이 믿음으로 헤쳐나갔고 결국 자기들이 가진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그 세상 앞에 증명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인물이 노아입니다. 노아를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나오죠. 노아가 살았던 시대 만만치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5,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보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한탄, 근심, 후회 그러면서 가슴을 치시는 하나님 그 시대는 오직 악만 가득했다. 충만했다. 사람들의 생각, 계획, 행동 모든 것이 악했다. 죄인 된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서로 생각했냐면 우리는 최고의 시대를 산다. 가장 살기 좋은 시대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충돌하면서 지금 노아가 살았던 이 시대는 셋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에 잠식당했고 세상적 가치와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다 점령해버렸던 시대예요. 바로 그때에 창세기 6장 8절에 한 줄기의 빛이 비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 허덕일 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인해서 노아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노아가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은혜를 입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그에게 믿음이 되었어요. 그렇게 믿음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였습니다. 심판의 홍수가 이제 예언으로 노아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이미지가 뭡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삼켜버리고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잠식시켜버리죠. 채워버리죠. 그게 하나님의 이 노아의 홍수인데 이 노아의 홍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대가 악으로 다 가득 찼다. 악의 홍수에 모두가 다 죽어있는 상태였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짜 심판의 홍수로 가득 찬 두 가지 의미예요. 이중적 의미입니다. 노아에게 홍수 심판은 노아 스스로에게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이에요. 주어진 일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고 이제부터 노아는 그 믿음을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 그 노아의 패밀리를 향해서 미쳤다고 소리쳤을 겁니다. 노아가 500세에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셋을 낳죠. 그리고 나서 홍수가 600세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구분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홍수 심판이 노아에게 주어졌을 때 구조상으로 보면 이미 노아는 아들이 있었고 아들들의 부인들,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 홍수 심판이 임했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600세의 홍수가 나니까 대략 뭐 한 40년에서 5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겁니다. 많이 잡아도 80년. 근데 우리가 잘못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게 노아가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조금 오해예요. 그렇지 않고 어찌 됐건 그게 몇 년이 됐던 노아는 지금 심판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고 그때부터 심판이 올 때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저주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있었어요. 조롱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가 받은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그 도전들을 맞서서 묵묵히 산 중턱에 배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산 중턱에 배를 짓는 노아는 정신나간 사람들이고 그 아버지를 도와서 일하는 아들들도 정신나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경주합니다. 마치 에녹처럼요. 에녹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주시자 그 낳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과 300년의 신실한 동행을 했던 것처럼 심판, 홍수의 심판이 있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붙들자마자 노아는 그때부터 단 한 번도 눈을 팔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악한 시대에서 의인으로 외롭게 걸어가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 7절의 마지막 부분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중간에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텐데요.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 그들은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냈다. 이게 큰 주제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부른 그 시점에 마치 노아가 홍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것과 같아요. 우리를 부르신 그 시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육체적인 인생의 끝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도 끝이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한 인생의 여정은 반드시 끝이 있는 여정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그 길을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가는 자도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신앙인들 중에. 무엇의 차이일까요? 끝이 있다는 그것에 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더 본질적으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차이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좀 더 본질적으로 그분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혹 이렇게 인용하는 분인데 오스왈드 챔버스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생활은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생활은 날개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생활이다. 믿음은 결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를 사랑하고 아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래요. 정확한 히브리서와 들어맞는 해설의 그 스테이트먼트가 아닐 수가 없어요. 믿음이 그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 그 가는 길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고 그분을 더욱더욱 알아가며 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자기 이 호주머니에 이렇게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한 사람씩 지금 꺼내 보이면서 자, 너희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너희의 현실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가겠지만 바로 이 구약의 인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는 훨씬 더 위대하고 충만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부르셨고 이 땅에 어둠의 땅에 하나님을 배반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생활은 결코 저 세상 사람들보다 그 세상 가치와 기준에서 더 나아지는 것을 목적하지 않고 저들이 갖지 못한 것을 저들 앞에 과감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거룩한 삶이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기뻐하시며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열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생활 성실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경험하는 충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말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만족해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계획들, 순서들, 임직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 하나되고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 성실히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